오늘부터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한 부족, 한 가족이 들어와서 200만이나 되는 어떻게 민족이 되느냐는 얘기고 또 그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벗어나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한 인구의 대이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아니 또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노예처럼 부려먹던 한 민족을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일거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 국가 경제가 붕괴될 지경인데 그걸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따라서 출애굽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사실 출애굽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애굽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노예처럼 속박시키고 예속시키고 있는 이 애굽 땅을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란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기록한 출애굽의 서곡이 창세기예요. 왜 출애굽하게 되었나? 어디서부터 이 민족은 시작이 되었나?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장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아마 우리 삶을 통해서 적용되는 수많은 해안을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쉐모트라고 히브리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엑소더스로 기록을 하지만 엑소더스는 길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엑스호도스라는 말을 가지고 엑소더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인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인간의 길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쉐모트라는 이름들은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름들은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데서 뭐 이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진 쉐모트를 그들은 출애굽기의 명칭으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하면은 브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제네시스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브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들이 등장할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뭘까요?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I am who I am이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부터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듣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듣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뭘까요?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이끌어갈 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모세,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진 이 모세,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이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의 배경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계략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름을 보면은 이런 배열이 여러분들이 어떤 주목을 할 수 있는 배열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레아와 그다음에 라헬과 그리고 이 여종들의 몸에서 난 아이들 이름으로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의 여섯 아들과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뒤에 나오죠. 베냐민,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실바와 빌하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어쨌든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열두 제자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열두 아들로 구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초를 닦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족들이 모두 7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인 구약성경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르면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번역을 따라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이 요셉의 아들들의 숫자를 다시 포함을 해서 75명. 그래서 야곱 전체 가족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강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완전한 한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70인의 야곱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건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200만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인큐베이팅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을 심판하는 백성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왜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사실 따질 입장은 되지 못하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따지지 않으시려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도 따지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눈에 고난이지요. 400년 동안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이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 주권적 섭리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400년의 고난을 견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의 40년이건 4년이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난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손길에 충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실십이에요. 여러분 허리라는 거 우리 잘 알다시피 얍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을 얻어맞아가지고 허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는 일이 생기죠. 뭐 상징적으로는 생식 기능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다가 철저히 무력해지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허리에서 이 70이 나왔다는 뜻은 상징적으로 무능한 무기력해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무력함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뭐 그런 간증들을 다 여러분들이 크건 작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용해 보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된 이 창세기 기록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을 맞았다로 끝이 나요. 그러면 창세기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마디는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나 섭리의 역사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일을 하다 가겠지만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일을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떠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가 혼신을 다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요 특권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말씀이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따라서 뭐 요셉과 그 가족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끝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셨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약속한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차고 넘칠 것이라는 약속,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의 족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해졌다는 것, 이렇게 수많은 숫자로 번성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성경은 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은 뭡니까? 그러나 현실은 자 8절이에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스라엘에 이 요셉이 와서 어떻게 이 애굽을 살려놓았는데 흉년 7년 동안 다 굶어 죽게 된 이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놨는데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저기 요셉의 이 족적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라는 이 애굽의 왕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그 왕조가 이 요셉과 혈통이 비슷한 셈족에서부터 비롯된 왕조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고 따라서 이 요셉이 그런 혈통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는 제18왕조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18왕조는 초대 왕이 아모스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사태가 기록된 건 대개 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은 3대 왕인 이 투트모스 1세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정확한 연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왕들은 힉소스 왕조를 이렇게 이제 뭐 정복하고 새로 왕조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셈족 계통의 이 전 왕조를 역사의 발걸음을 지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요새 익숙한 나라면 적폐하는 거, 적폐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이 후손들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다 이제 청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교체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권력은 교체될 때마다 항상 예, 전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훼손하거나 바꾸거나 그 세력을 지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새 왕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환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대접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적폐청산의 논리로 세운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거는 예, 이건 정치적 구실이고 명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많고 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수차야 뭐 애굽 백성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두면 큰일 난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불어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 얘기가 지금 10절 이하예요.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리하여 새로 등극한 이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계책, 나름대로 지혜로운 계책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명분은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 이건 선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접경 지역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죠. 고센 땅입니다. 델타 삼각주 지역이에요. 영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농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이고 이 숫자가 불어난 백성들이 혹시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외적들과 결탁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냥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수중에 장악할 것인가 생각한 게 국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국고성이라는 전쟁이 날 때 비상 무기들과 식량들을 비축하는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중건하는데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전부 투입을 한 것이죠. 자, 영농은 그러면 포기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하고 이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게 다 강을 중심으로 황하라든지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유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일강 6,700km에 달하는 이 강이 이쪽 카이로로 지금 있는 이쪽으로 흘러들면서 늘 비옥한 땅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곡창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당시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삼각주라든지 이 지역은 수력사회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비롯한 사실은 농사 무슨 뭐 이게 뭐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늘 수로를 관리하고 홍수로 일어나면 그 피해를 수습하고 하는 일이 훨씬 힘들었다고 해요. 그게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나 독재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 비트포겔 같은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 수력 사회가 독재 권력의 기반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지만은 알지만 이렇게 와서 농경민족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경민족 사회는 원래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늘 이게 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400년 동안. 우리 미국에 가서 한 2, 3대만 지나봅시다. 우리 말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뭐예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더욱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힘을 내는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란 우리를 결코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불길은 정련하는 불길이요 정결케 하는 불길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대받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번성할지어다. 주님께서 왜 고난 가운데로 두십니까? 첫째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그래야 출애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백성들은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고 여기가 좋기 때문에 안주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계속 요셉 이후에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집권층이 되었으면 절대로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고생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이곳을 인큐베이터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빚으시고 출애굽을 위한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개인적인 인생사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단순히 한 교회 차원에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도 교회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다시 한번 그 소식을 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갈 터인데 여러분 표정 펴시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이렇게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제 제일 가슴 아픈 게 애들이 마스크하고 말이에요. 요새는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 엄명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아주 수동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마스크 세대 호모 마스쿠스라 그러면 되나? 이 호모 마스쿠스가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애들하고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고난이 있었듯이 저는 이 고난의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출애굽하는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았던 고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학대를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이 학대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선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고난 때문에 세상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달리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달리 내 인생의 소명과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출애굽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시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발걸음은 어딘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 알지만, 그러나 고난은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주님, 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그 영광이 이 고통에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장차 올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바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출애굽을 기억하며 우리가 출애굽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